오늘은 48장의 중요한 내용만 짚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순례길과 또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걸로 보아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장의 어떤 일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야곱의 마지막 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47장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지금 거주한 지가 몇 년이죠? 예,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시작. 아멘. 자,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상들처럼 눕거든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임시로 두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한이 차서 출애굽하는 그 시기가 이르거든 내 유고를 반드시 메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쪽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 가족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일 후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십시다.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또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이번에 누구에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식대로 요셉은 애굽의 궁궐에서 지금 총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아버지 야곱은 어느 땅에 구분되어 살고 있죠? 고센 지역에 구분되어 살고 있어요. 꽤 거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의 그 보편적인 견해로는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또 아무리 고센 지역이지만 그래도 총리의 가족이니까 이들을 돌볼 뭐 간병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글에는 간병인이라고 아예 그 주석을 달아놨더군요. 간병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호위병 정도의 병력이나 사람을 배치했을 것이다. 뭐 그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요셉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아들이 왔다니까 아무리 기력이 쇠했지만 자식들 보는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일어나 힘을 내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만인지는 성경이 소개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바쁘니까 꽤 오랜만에 만났겠죠. 그래도 이 참 요셉이 기특한 게 아무리 국무가 바빠도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니까 아들들을 대동해서 이제 이 아들들에게는 야곱이 누구죠?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를 병문 하나로 온 겁니다. 이것은 뭐 어느 가정에서나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이 48장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을 놓는 것과 방불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대목을 좀 확인해 보죠. 침상에 앉았어요.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무엇의 옛 이름이죠?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후에 바뀐 이름이고 바뀌기 전에는 그곳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기억을 아버지는 하고 있어요. 내가 외롭게 그 길을 떠나 외삼촌 댁을 향하여 가다가 한밤중을 만나 그 루스에서 노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옛 추억을 아들 앞에 꺼내 놓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소개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숨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야곱이 아들이 방문하자 뭘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야곱은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옛 야곱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바로 앞에서도 밥 얻으러 온 주제에 윗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바로에다 축복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야곱의 사는 방식과 가치관이 추구하던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세상 최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컴플렉스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평생의 고달픈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오다가 결정적으로 요셉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 인생살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행이죠. 그렇죠? 인생살이가 자기 계획대로 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저를 포함해서 진작이 시궁창에 헤매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가 쓴 기도라는 그 시리즈 책에 보면 기도 응답 안 된 게 훗날 종합적인 하나님의 그림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웠던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야곱이 그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리는 생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구나. 중간에 인간들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구나. 이거 믿어야 돼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실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맑아지는 사람은 자기의 수단을 점점점 내려놓고 인간의 도모를 내려놓고 이제 싸움의 인생의 싸움의 전선을 바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지의 또 다른 말은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순종이에요. 전선이 싸움의 전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 지금 숨이 몇 호흡 남지 않았어요. 그때 반가이 찾아온 그 요셉 앞에서 자기가 가장 험난한 시절에 겪었던 그 밤에 가장 어쩌면 생에 외로웠던 밤이죠. 자기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언약하셨는가를 아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베라, 이름이 맞나 모르겠어요,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럼 이 아들들은 사실상 순수 유대 혈통입니까? 혼혈입니까? 혼혈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낳는 순간부터 얼마나 자기의 과거에 어렵고 공고했던 세월의 시간들을 지우고 싶었는지 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뭐라 그랬죠? 므낫세, 잊혀지다. 에브라임, 두 배나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들에게 이름을 그 정도 얹을 때에는 자기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기억하기 싫었던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띄어야 돼요. 성경을 좀 상식적으로 읽었다면 이름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누가 장자입니까?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야곱이 누구 이름을 먼저 불러요? 에브라임 이름을 먼저 불러요. 차자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장자 이름을 나중에 부릅니다. 실수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쓸 때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부름이었어요. 장자 이름을 먼저 불러요. 볼까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근데 이게 또 뜻모를 표현 하나가 눈에 띄네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이다 이런 말보다는 내 혈통이다 그 뜻이에요. 내 혈통이다. 내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말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인간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아픔을 씻을 만큼 기쁨도 주셨고 그 이름을 담은 아들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머리 한구석에, 의식 한구석에 늘 흔쾌하지 못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원래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이민을 갔댔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오래 돌아오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자기 앞날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제 의식 한켠에 제일 좀 그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딸만 있었을 때인데, 아,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자랄 텐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또 보통 그런 2세나 1.5세들을 바나나라 그래요. 바나나, 거기서는 비속어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은 노란데 속은 미국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2세들을 바나나라 그래요. 뭐 누구랑 의논할 수 있는 염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비로서 마음 한켠의 염려가 뭐냐면, 아,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자랄 수밖에 없을 텐데 모국어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헷갈리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저는 애국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비록 애굽 땅의 총리로 한 시대와 민족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항상 그 의식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신앙이었어요. 그럼 뭐가 제일 걱정이었을까요? 우리 이 두 아이들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의 혈통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걸 늘 종합적으로 봐왔거든요.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병문안 겸 사실 온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마침 야곱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바꿔 불러요. 차자를 앞에 부르고 장자를 뒤에 불러요.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더 헷갈리는 건 이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낳은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때 그 선언 같은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깊은 근심의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덤덤히 들으시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좀. 자, 이 원리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벗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심장 한복판에는 바로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금은보화 가치에 매몰된 시각과 삶의 중심이 아니라 견고하게 내가 끝까지 뭘 추구하는 삶인가. 이게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자, 이런 걸로 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이 태어났겠죠. 그 앞에 먼저 태어난 두 아들은 야곱의 혈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자손으로서 통보를 선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 이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 소울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를 야곱이 툭 꺼내놓습니까? 늘 가슴에 남은 사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이야기를 툭 꺼내놓습니다. 라헬은 누구의 모친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여인은 라헬과 레아의 종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그 노중의 산곡 끝에 죽은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꺼내놓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예요. 문학적 장치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야곱은 가장 평생에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그 친아들인 요셉 앞에 꺼내놓음으로써 이제 자기 죽음의 임박을 알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학장치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8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지금 요셉이 데리고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분명히 묻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물었어요. 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늘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혼자 할게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실질적인 이유. 야곱은 지금 육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을 보질 못해요. 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어떻게 되죠? 원시가 돼요. 가까운 걸 못 보고 멀리 있는 걸 잘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순리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까운 건 잘 보는데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초근시입니다.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이유.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족장들이 후손들에게 공식적인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의 묻는 형식이다. 우리도 이제 재판장에 서면 뭐 그 서류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재판장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하나의 중요한 절차라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재판장이 물으면 막 떨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대답을 잘 못한대요. 주민번호 잊어버리는 건 예사고. 그래서 손바닥에 그 전직 대통령들이 그 써서 나옵니다. 잊어버릴까 봐. 실제 연세가 들면 그렇게 당혹스러워진다 그래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것은 어느 쪽을 취하냐의 문제보다는 둘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족장들이 후손에게 축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갖는 중요한 세리머니예요.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누구냐?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또 씹어도 보고 삼켜도 보고 뱉어도 보고 하다 보면 평이해 보이는 문장 속에 정말 진득한 눈물겨운 은혜가 배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하는 얘기예요. 예? 이제 아버지 숨겨둘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이 아들들을 누가 주신 아들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 단어 하나,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신앙의 인격과 성품과 열매를 강조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혀. 혀를 강조했어요. 혀는 잘 놀리면 온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만 잘못 놀리면 온몸을 불사르는 흉기가 돼요. 말로 여럿 간단하게 죽이잖아요. 말로. 실수였다고. 아니요. 실수 아닙니다. 자루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삐져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송곳이 자루 속에 잘 있는 것 같아도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삐져나와요. 그 거친 잔인한 언어와 말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품격이고 인격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요셉이 얼마 생애를 남겨두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험난했던 지난 젊은 날들을 딱 한 단어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함께 묻어있고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커밍아웃을 할 때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주어로 터뜨렸던 원리가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단한 표현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럼 이 한마디로 요셉이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우린 다 스크린 보듯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제일 언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사실 여기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편집하느라고 바빠요. 저 방송실에다가 아, 명현 형제 그거 좀 잘라주세요. 그거 좀 빼주세요. 표현이 좀 너무 거칠었네요. 이게 뜻밖의 또 많이 듣더라고요. 이 딱딱한 설교를. 그래서 뭐 또 전화도 오고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런 야곱과 요셉 사이에 지금 나누어지는 대화를 유심히 세밀히 면도날로 이렇게 헤집듯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추억과 기억과 스토리와 언약이 주고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했죠? 야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들들이 할아버지에게 입을 맞췄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입을 맞췄습니까?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입을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환경과 이런 맥락에서의 키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죠. 거꾸로 하는 이유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거꾸로 한다는 것은 야곱이 여기서 드디어 지금 축복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사실상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기초와 교회의 기초가 될 열두 지파.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축복권이 있는 지파예요. 그 축복권을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인 할아버지 야곱이 아랫사람인 손주들에게 입맞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요 13절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면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여기 야곱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누굴 데려다 놨어요? 장자. 누굴 데려다 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 오른손에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른손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야곱의 오른손이. 다시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둘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에 야곱의 반응을 잘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버립니다. 오른손은 자고로 성경에서는 능력, 의로움을 상징하는 권능의 의미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어버려요? 예, 바로 14절을 잘 보세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요. 그리고 왼손은 진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요셉이 보다가 깜짝 놀라죠.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어느 장면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버랩됩니까?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뒤집어서 축복했던 장면과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때와 다른 게 뭐냐면 이삭은 별미를 준다는 말에 야곱의 속임수에 속아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렸어요. 족장으로서.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에서가 통곡을 하죠. 자, 이게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잘못 축복한 그 축복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맞죠?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볼까요? 실수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1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요셉이 실수했, 야곱이 실수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맞죠? 예. 알고 차남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알고 장남 머리에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래서 바꿔주려고 하니까 돌아.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진짜 므낫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동쪽에도 한 뭉텅이 받고 서쪽에도 한 뭉텅이 받았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권은 결국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두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야, 이삭은 속았어요. 별미 한 주게. 그런데 야곱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아니, 실수 안 합니다. 속지도 않을 뿐더러 실수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영적으로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남의 집사리 하는 격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누구보다 낫습니까? 요셉보다 나아요. 요셉은 혈통의 순서대로 축복을 받게 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방금 드렸던 질문처럼 실수해서 복을 준 것도 진행이 되고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진행이 되고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알고 한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실수를 해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정확히 알고 한 것이라면 더더욱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더 신실히 견고히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제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깊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무엇이 복인가? 실수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야곱은 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축복했다면 그 계획은 더더욱 확고히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 하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되죠? 열두 지파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뭐가 웃길까요? 요셉은 누구와 동격이 되는 겁니까? 예. 네.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왜? 손주가 아들들과 동격이 됐으니까. 자연히 요셉은, 요셉이 아들들과 동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뭐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잉태시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난 애굽의 삶을 딱 한 단어로 누구의 주권 속에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만큼 세상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그널이 정확하게 이 노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를 했는데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면 실수하지 않은 정확한 사인을 통해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물며 더 확고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성경의 중요한 얼개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르익어 가면서 내 시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정지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셨고 인도해 오셨는가를 엿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지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묵묵히 꿋꿋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채널이 맞추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순례길에 걸어내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마음이 눈떠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는 눈이 닫혀지더라도 영안의 눈이 열어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겠죠. 참 경랑과 파고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7년 내 인생에 두 번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제 캘린더의 마지막 달력의 날짜도 한 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주님, 우리를 깨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난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His people,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되어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떠나야 되는가, 많은 주제와 제목들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부담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무르익는 복된 확인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 내어 통성으로 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